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23절 말씀과 27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좀 들어서 이 표현들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피부색이 검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흑인이죠. 그는 유대의 환관으로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벳멜렉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레미야에게 베푼 호의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완강하게 항복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자주자주 사신과 재물을 보내면서 애굽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유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조차도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의 왕권은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물어넣고 진흙만 남아있는 깊은 샘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를 깊은 우물에 던지고 거기에서 굶어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왕의 환관이었던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위하여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게 사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왕궁의 모든 창고를 뒤져서 거기에서 낡은 헝겊들과 옷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긴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 왕의 보호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와 예레미야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벳멜렉은 피부가 검은 흑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분명히 자기의 친구 이 에벳멜렉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에 불과하지 흑인들을 비하하거나 그 사람들의 그 피부색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이 구스인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친구 에벳멜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나 혐오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죄악의 깊이와 그로 인해서 그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검은 반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피부색의 검고 흰 것에 어떤 좋고 나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완강하게 대적하고 좀처럼 순종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패역한 마음을 고발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의 배경과 그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이해하면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시험과 멸망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멸망의 선언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처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은 도무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변하게 할 수 없는 만큼이나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과 교만함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타락하고 죄악된 그들의 본성은 절망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는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의 시대까지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교만하여서 패역한 상태에 있는지 예루살렘 성에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말씀은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가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과 1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이스라엘에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유다가 예루살렘에게 그들의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빼앗겨버리고 급격히 유대가 힘을 상실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시 애굽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시켜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태롭고 그들이 급격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는지 아느냐? 그들이 이와 같은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말이었고 어느 편에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도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을 꺼내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악을 드러내고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불행이 왜 오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이방 우상을 따라가며 섬긴 것과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결과 하나님의 벌 받을 백성이 되었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렐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익한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너희가 잘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만 되뇌이면서 자신들이 얻고 싶은 그 말들만 그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눈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것이어서 그는 마음의 병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예레미야 8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내 딸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으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딸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향한 답답함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슬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배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왜 내 딸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그들은 왜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느꼈던 이 고통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얇은 가죽 허리띠를 띠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은 매우 길고 느슨한 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가 필요했는데 허리띠는 넓은 천이었습니다. 그 천을 자기의 허리에 몇 번씩 둘러 감아서 옷을 몸에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허리띠를 띠고 그가 유브라데로 갔습니다.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춥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여행을 해서 유브라데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띠를 감추었던 그곳을 파고 띠를 가져왔는데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띠가 이렇게 다 썩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사람이 그 띠를 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가까이에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교만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 띠가 썩어버림과 같이 그들의 교만을 썩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 이야기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그들의 본성이 사악한지 그들의 교만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와 같은 죄악된 본성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유브라데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교만을 썩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그 바벨론 물가에서 이 바벨론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박갈고 노래 부르며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야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 불순종한 마음이 다 썩어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끈질긴 교만함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인간이 죄인이며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은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죄에 빠진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교만한 상태를 드러내셨을 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죄악된 본성을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북방에서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이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양떼,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불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뒷발꿈치가 상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죄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너희들의 그 교만함은 너희 스스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진화하는 능력이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노력으로, 기술로, 과학으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은 대단히 교만하고 자신의 이성과 과학과 진보, 사상의 진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성이 없고 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발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은 단시간 안에 그의 이성으로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결과는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인간도 스스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과 교만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인은 비록 그 피부가 검지만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낮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본성까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게 타고난 것처럼 인간도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약을 배반한 결과로 주어진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핥히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도 스스로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살면서 항상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교만하게 악을 행했던 것처럼 인간도 그 삶에서 항상 죄의 결과를 열매로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보십시오. 그는 악한 본성과 함께 거짓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삶에서 평안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안목은 좁고 영원한 생명과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도 너무 어두워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으로 바꾸어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생수의 권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들의 죄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성, 그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 자기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철저히 절망하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거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본성은 마치 돼지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다시 진흙탕에 가서 뒹굴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야고보서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본성이 왜곡되어 있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음 같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거짓된 지식과 어두운 영혼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교만하고 술 취하고 탐욕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결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결케 되는 그와 같은 죄에서 정결케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스스로는 자기의 피부를 절대로 희게 할 수 없지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본성이 변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 거듭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구스인이 스스로 그 피부를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피부를 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타락한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파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언약을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교만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호의를 구하고 죄인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악한 생각과 의지와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패한 본성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굴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의 더러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된 이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죄의 본성 가운데서 새로운 본성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들만이 이 죄악된 본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말씀을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미루고 있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헛된 생각과 우상과 교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멸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지금 즉시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킨 자들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상태로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즉시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